주일학교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작은 자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또 오늘 하루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하옵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참된 진리를 알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힘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제가 스크립트 한 장짜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 쳐놓은 데도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솔로몬의 타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대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찢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제적인 성취, 즉 이스라엘 왕국이 직접 나뉘어지는 것은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제적인 강압적인 통치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르호보암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족속의 이름은 나아마였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펴놓으시고요. 앞뒤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암몬은 암몬 족속의 나아마. 혹시 암몬이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생각날 것 같은데. 롯이었죠, 롯. 롯의 첫째 딸이었을까요? 둘째 딸이었을까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둘째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의 그 후손들은 모압이었죠, 모압.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분명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방 신들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사랑한 여자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 신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암몬의 신은 이제 밀곰이라고 해요. 밀곰. 이게 뭐 우리말이 아니고 고유명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감은 안 오지만 이 밀곰은 또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이방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밑줄이 거기 쳐져 있을 텐데요. 네, 몰렉이었습니다. 몰렉. 열왕기하 23장 10절 좀 뒤쪽이죠. 여기를 보면 이 몰렉, 이 암몬의 신이 어떤 종교냐면 어린 아이들, 특히 뭐 남의 집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자기 집 어린 아이를, 자기 아이들을 불에 바치는 제사를 지냈던 잔인하고 좀 참 그런 종교였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어머니 아래에서 밀곰신을 따르기를 배웠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어머니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41살이요. 41살이면 이제 성인이죠. 그죠? 우리 나이 40이면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하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 해에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던 당시 기억하시죠? 우리 이제 아마 성경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또 목사님이나 다른 분께서 아마 하실 텐데,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 왕과 또 나단, 그 다음에 밧세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 왕이 되기 직전 해에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왕이 된 지 3년째 됐을 때 정략적으로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씀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실 그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기 4년 전에,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 암몬 여자 나아마를 정실 부인으로 솔로몬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조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는지 솔로몬이 나아마를 어떻게 만나서 사랑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물론 다윗 왕이 아직 그 살아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아마 많은 이렇게 잘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왕국에,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있는 그 가장 유력한 왕자가 바로 암몬족 속에 있는 아마 공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암몬족 속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건 솔로몬이 치세 초기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까이 했든 어쨌든 정략적인 결혼이나 뭐 왕궁의 어떤 뭐 그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워졌든, 어쨌든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주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방 여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습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늘 이 나아마 같은 암몬 여자, 이방족 속에 있는 아내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오래된 죄를 떠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의 교훈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이 암몬 여자 나아마나 이집트 파라오 딸이 있다면 이혼증을 주어서라도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육신과 깊게 결탁한 이 우리의 오래된 죄는 솔로몬이 40년 치세 동안에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게 의지로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강압적인 통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 이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로보암이 또 나올 건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북방 지파들, 유대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가, 아,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세금하고 노동 징집이 너무 심했으니 이걸 좀 줄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그 요구를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열 지파가 찢어질 거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대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솔로몬 왕 시절에 이미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쪼개질 거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강하게 아마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거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뛰쳐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죠. 12장 14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야, 전갈을 한번 물리면 그냥 바로 주님께 가는 그런 거죠. 더 가혹하게 하겠다라고 아예 요청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걸 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잠언 15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밑줄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 성경 암송 말씀에도 있었죠.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요구를 거절당한 뒤 크게 분노하였고 12장 18절에는 급기야 세금 감독관으로 왕이 보낸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에 깜짝 놀란 르호보암이 이제 급히 마차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까지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세금과 노동 징집이라는 게 어떤 거길래 이스라엘이 이토록 분노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부터 잠깐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부르기 전에는 사람들 뭐 하고 있었냐? 농사 짓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누구는 뭐 가서 이 일하고 누군 저 일하고 있다가 누가 쳐들어온다 싸우자 그러면 곡괭이를 들고 칼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들고 군대에 나갔어요. 따라서 평상시에 군대 유지 비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각자 살다가 왔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상시에 군대가 없고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모인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아마 이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이민족에게 수십 년에 걸쳐 긴 지배를 받을 동안에 고통이 가득했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왕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런 사사들을 활용을 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사사기 전체 기간 동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죄를 지었고 민족적인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좀 하나님께 빨리 나와서 구원을 받았을 텐데 매번 수십 년씩 길게는 수십 년씩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왕의 존재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사사 중에 한 사람에게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네.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왔잖아요. 300명밖에 안 데리고 그 큰 승리를 거두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켰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 기드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300명밖에 안 되는 원래는 4만 명이 모였다가 2만 명으로 줄었다가 만 명이었다가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 큰 승리를 이뤘으니 기드온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기드온은 이제 좀 안 좋아졌죠. 타락하고 나서 정말 왕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는 더욱더 왕을 갖고자 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의 존재는 반드시 백성들의 부역과 세금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백성들을 노예화하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 밑에 있으면 사실 왕의 노예예요. 사울왕 초기에는 전쟁 발발할 때 사사시대와 유사하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도 후기로 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점차 상비군을 확보하게 되고요. 다윗왕을 거쳐서 솔로몬 집권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상비군은 그 당시 중동 지방 그 지도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그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있고 아래쪽에 이집트 있고 위에 아직 성장하지 않은 히타이트도 조금 있고 뭐 이렇게 아시리아 이런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근동 지역에서 군사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압도적이다라는 건 상비군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농사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왕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이 왕정 체제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부역과 세금은 솔로몬 후반기에만 심했던 게 아니라 사실 사울 왕을 거쳐 다윗 왕 때에도 점차 높아지고 있었고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 왕 때도 이미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정이 솔로몬 치세 후기였을 뿐이었어요. 엄청난 군사비용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경우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두 개 합쳐서? 예, 성전 짓는데 7년, 그다음에 왕궁은 더 길게 했어요. 13년 해서 합쳐서 20년 동안 온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솔로몬은 엄청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잖아요.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그다음에 첩이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두바이를 갔다 왔었는데 두바이에 왕자가 1,000명이 넘어요. 왕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 왕자들이 다 놀고 먹어요. 그걸 누가 부담하겠어요? 두바이는 석유가 부담하죠. 석유값이 부담해주지만 솔로몬 때는 석유가 있었나요? 백성들이 그 희생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모르죠. 예, 모릅니다. 예. 아마 이때 솔로몬도 아들들 중에 르호보암을 비롯한 몇 명 아들 말고는 몰랐을 거예요. 르호보암 자체도 선한 왕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성경을 쭉 확인해 보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현명한 왕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이게 쪼개질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 전혀 몰랐고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전체가 솔로몬의 자기 아버지 왕국의 전성기, 그 이스라엘의 그 짧았던 전성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 왕국이 분열이 되었는데 이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12장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짧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게 반역을 일으켜 이날에까지 이르렀더라. 네. 르호보암이 어쨌든 사악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의 강압적인 통치에 의해서 솔로몬의 어떤 자기 아버지의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방 지파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이스라엘이 분열된 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역. 르호보암이 높은 세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분노를 일으키고 세금 징집관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법이 아니에요. 세금이 높은 거 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의 권리였습니다. 왕이나 군주는 헌법 아래에 있는 이 현대의 대통령이나 총리 제도와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원래 기억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한 120년 전쯤에 즉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있는 부분은 아마 17에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적어놨습니다. 너희를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를 위해 지정하고 상비군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기 기병으로 삼으리니 몇 사람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그가 자기를 위해 천인 대장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그들을 세워 자기 땅을 갈게 하며 자기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와 병거의 기구를 만들게 하리라.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맞나요? 이거 좀 제가 안 써 있네.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이 유지 비용이 엄청난 거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이게 다 세금인 거예요. 너희가 뭐가 되리라? 너희 그의 종이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들으시겠다?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시당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이거 혹시 기억이 예수님께서 풀려나실지 그거 결정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가 다 하겠다. 그 장면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 왔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만일에 현명을 했다면 이 말씀을 기억을 했었어야 돼요. 120년 전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한두 장 넘어가면 100년 훅 넘어가지만 사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 12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긴 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면 언제죠? 한 1900년쯤 됐겠네요. 지금 17년이니까 뭐 이렇게 대충 2020년이라 치면 1900년에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죠. 요즘처럼 기록이 잘 돼 있는 이 시대에도 뭐 책을 뒤져봐야 뭔 일이 있었나. 그때 뭐 고종 황제 있었고 뭐 이랬을 텐데 이때는 더 없었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을 했었어야 돼요. 자신들이 선택한 이 왕정체제가 얼마나 열매가 쓴지를 깨닫고 사실은 사사체제로 다시 돌아가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 왕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방의 핍박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갖고 다시 돌이켰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비군을 모집하고 그냥 모집만 하면 되나요? 훈련시켜야죠. 그 다음에 실전에 투입을 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많이 죽어요. 요즘 전쟁과 달리 그 당시에는 그 희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엄청난 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군대가 한 60만 명 그리고 그 밑에 있지만 전 인구수에 비하면 1%가 조금 넘는 숫자예요. 근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당시에는 예, 전 백성의 한 30%가 군대가 있어야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열 가정이 있으면 그중에 가장 세 사람이 군대가 있어야 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훈련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효율성은 어때요? 이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큰 군대라 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에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에요. 전쟁은 누가 해야 하는지, 누가 하는지.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니. 다윗이 한 말이 이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상비군을 유지하고 세금을 부엌 넣어서 군대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시면 그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24편 8절을 보시면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 왕권 교체기에 불안정한 틈을 타서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불만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반란이었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라는 새로운 젊은 왕이 아직 통치체제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당시에 그렇다라고 판단이 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세 번째 원인 이 반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뿌리 깊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란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이후로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 왕의 아들들 즉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아주 지금으로부터 한 4, 500년 전에 야곱의 시대 때부터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시죠? 야곱이 유다에게 홀이 너희로부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입장을 취할 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적대감이 있었어요. 질투와 시기와 분열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 아주 자존심이 강해서 이 기드온하고 입다에게 두 번이나 자기 지파를 왜 인정하지 않았어?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어? 라고 전쟁 다 끝난 뒤에 와서 불평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요. 에브라임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참 독특해요. 그렇죠? 베냐민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게 손 바꿔치기로 인해서 자기 형이었던 므낫세보다도 사실은 더 윗자리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착각했네요. 네, 에브라임 요 위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적어 놓으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맞아요. 베냐민은 전혀 다르죠. 베냐민 지파가 그 사사기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전체와 전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파가 통째로 사라질 뻔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하지만 후에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배출하기도 했고, 이후에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가던 초기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유다 세력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한 7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고요. 그 7년 정도는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일단은 데리고 왕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쟁에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고 나서야 이제 북방 지파들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지난 지금 또다시 베냐민을 중심으로 유다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생겼습니다. 이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처음에는 따르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고 북방왕 지파들을 다 끌고 갔을 때 지금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지파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베냐민도 여기 들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를 따르기로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베냐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유다 지파로 내려온 게 아니라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좀 남쪽에 있고요. 북방 지파가 있으면 베냐민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아마도 강성했던 유다가 좀 위협과 회유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따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왕국을 찢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 지파를 제외하고, 즉 베냐민이 되었죠. 한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완악하고 어리석은 대응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성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분열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가 우리 삶에 또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족 속의 나아마라는 여자가 한 개인 왕이었지만요. 르호보암과 솔로몬 어떤 개인에게 주는 그 영향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스라엘의 분열이 단지 그 이스라엘 그 르호보암의 짧았던 그 잘못된 판단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마음속 뼛속까지 가득 찬 그 분열, 그 반란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애시당초에 기원됐다라는 점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성경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완악하고 희망을 걸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이 어떤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그렇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대입하여 또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되살려서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